제43장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여덟 번째 구원의 조건과 결과는 다 하나님의 역사임. 구원의 조건과 결과는 하나임.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결과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은 자신에게 있고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그 절차와 목적이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데에 조건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회개는 조건이며 사함은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것은 조건이며 구원받는 것은 열매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주님을 알고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은 조건이고 생명을 얻는 것은 열매입니다. 또한 구원 그 자체도 생명을 얻는 것과는 다릅니다. 구원받는 것은 생명을 얻는 조건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결과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백성이 될 수 있으며 그런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되는 조건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은 결과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육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조건이요 죄를 제거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구원이 한 가지 일이고 구원의 조건이 또 한 가지 일이며 구원의 결과가 또 한 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 가지 아주 기묘한 일이 있는데 바로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결과가 완전히 하나로 섞여 있어서 분리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정리하고 분석하고자 하고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결과를 분리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 분명히 알려주고자 한다면 이것이 아주 어려운 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결과를 그렇게 분명히 나눌 의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데 이는 구원의 조건이 바로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이며 구원의 결과는 또한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의 증거.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몇 가지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보기로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에는 한 젊은 관원이 예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것이 나옵니다. 이 젊은 관원은 영생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조건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그는 그가 먼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젊은 사람은 즉시 대답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주님을 쫓아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젊은 관원은 주님이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자 곧 근심하며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가 이렇게 가는 것을 보시고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병행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듣고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나이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받는 것 세 가지를 병행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는 결과이고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팔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의 구원을 말합니다. 삭개오는 한번 구원받자마자 즉시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18장에는 젊고 도덕적인 관원이 있고 19장에는 중년이며 도덕이 없는 세리장이 있습니다. 18장은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고 19장은 구원의 결과로 바뀌었습니다. 18장에서 모든 것을 파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었지만 19장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파는 것이 구원의 결과 혹은 구원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은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은 자신이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을 파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파실 수 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또한 구원 그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조건은 내가 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주님은 구원의 조건을 하나님이 이행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구원 안에 함께 있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서 행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5장 31절과 32절을 보기로 합시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분명하게 죄사함과 회개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상 있는 잘못된 생각은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죄사함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회개와 죄사함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사람 자신이 하도록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회개가 어려운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회개가 죄사함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이미 회개와 죄사함을 그에게 주셨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회개는 본래 죄사함의 조건입니다. 성령이 사람에게 회개를 주신 것도 좋은 것이고 사람이 스스로 회개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회개를 죄사함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듯이 회개도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온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는 모든 조건이 다 믿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다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이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신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록 반드시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이 믿을 수 없다 해도 관계없는데 이는 믿음이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에는 한 율법사가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것이 나옵니다. 이 율법사는 영생을 얻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곧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랑은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 율법사는 이어서 질문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30절부터 35절에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묻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그 율법사에게 그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이고 그의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 곧 주 예수님 자신임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볼 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왕래가 없고 그들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주님은 이 세상에 왕래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과 49절에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 욕하고 또한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비록 그분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시인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하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는 첫 단락이고 29절부터 37절까지가 둘째 단락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첫 단락의 가르침이지만 둘째 단락에서는 구주가 바로 이웃이요 그분이 먼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 혼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한면으로는 그분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고 또 한면으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는 것은 그분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그분이 주십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조건 역시 주님이 주십니다. 사람은 다만 믿기만 하면 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8절까지의 이야기를 봅시다. 47절 마지막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이 많고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그의 사랑도 적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말은 사함을 앞에 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뒤에 두었습니다. 사랑이 얼마이면 사함이 얼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함이 얼마일 때 사랑이 얼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49절에서는 주 예수님이 또한 그 여인에게 너의 죄가 사여졌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여인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후에 사함받았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결과가 구원의 조건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본래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지만 결과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 예수님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우리에게 그 여인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녀의 죄도 더 많이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결과와 구원의 조건은 한데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분 역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결과 역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결과는 결코 먼저와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객관적인 구원과 주관적인 구원을 다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그분의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요구가 있지만 또한 바로 그분 자신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7절은 또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들에게 올 때만이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사람만이 아들을 알 수 있고 아들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 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오는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주님을 알고서 오는가? 아니면 와서 주님을 아는 것입니까? 과연 주님께로 와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얻고서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사람은 조금도 조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결과를 한 데 섞어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양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26절에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6절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아닌 것은 바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먼저 믿어야 주님의 양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코 이런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서 확실히 이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시간에 선후의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대신 죽으심 역시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날 밤 주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 먼저 믿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아니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서 믿는 것입니까? 여기서 당신은 우리가 만일 시간을 말하면 어려움이 발생함을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먼저와 나중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먼저와 나중에 차이가 없는데 이는 그분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결과로 변할 수 있고 결과가 조건으로 바뀔 수 있으며 양자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마치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은 우리가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릇이 되고 나중에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의 그릇을 창조하여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그분이 지으신 그릇 안에 담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받기로 예비된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런 후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영광을 얻을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 예수께 나오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다 그의 본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이십니다. 오직 사람에게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도가 비록 틀렸을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틀리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만 있어도 옳은 것입니다. 사람의 요구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영원히 틀리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성령은 오늘 이미 강림하셨으므로 어떤 장소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성령은 즉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장소는 결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틈이 생기기만 하면 성령은 즉시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인식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한번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이럴 뿐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복음의 조건과 복음의 결과를 뒤섞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다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방면의 배움. 복음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한 면은 복음의 기술이고 또 한 면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이 두 방면의 배움에 있어서 충분해야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진보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면 즉시 그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해줄 수 있으며 복음을 찾는 사람을 만나면 즉시 그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 양면의 배움은 반드시 균형 잡혀야 합니다.